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터키에 시리아 주변에서 러시아군에 대한 도발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경고는 어제 에게해를 항해 중이던 러시아 군함들이 접근해오던 터키 어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경고 사격을 가한 데 이어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터키 어선이 러시아 구축함 스메틀리비호의 경고에 반응하지 않은 채 구축함과 불과 500m 거리까지 접근했다며 경고 사격을 받은 뒤 급격히 방향을 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모스크바 주재 터키 군 무관을 소환해 터키 측의 무모한 행동으로 잠재적인 재앙이 초래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은 리비아 사태 논의차 로마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사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면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카부소글루 장관은 터키는 러시아와의 긴장을 대화로 해소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터키가 지난달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사건 이후 긴장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터키가 이라크 모술 외곽에 배치돼 있던 자국군 병력 일부를 철수했습니다. 이라크군 병력에 대한 군사훈련을 지원하던 터키군은 이달 초 자국군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모술에 추가 병력을 파견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라크 정부는 터키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병력을 추가 파견했다며 유엔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했고 러시아도 터키의 조치를 비난했습니다. 터키 관영 언론은 이번 병력 철수의 일환으로 오늘 10여 대의 군 수송 차량이 모술 북부 외곽으로 이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지난 10월 발생한 러시아 여객기 추락 사건과 관련해 테러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민간 항공청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테러 등 불법 행위를 시사하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당시 여객기에 장착돼 있던 폭탄이 터져 추락한 것으로 추정해 왔습니다. 또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은 자신들이 여객기를 격추시켰다며 관련 폭탄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여객기는 지난 10월 31일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유명 휴양지 샤름 알 셰이크를 이륙한 뒤 추락해 탑승자 224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지난 12일 실시된 사우디 시의회 선거에서는 여성들의 투표와 출마가 허용돼 적어도 17명의 여성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여성 후보들 가운데 처음으로 승리가 확정된 살마 빈트 히잡 알 오테이비 당선자는 다른 7명의 남성 후보와 2명의 여성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전국적으로 2천 개의 의석을 놓고 6천여 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이 가운데 여성 후보는 900여 명이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13만 명의 여성이 유권자 등록을 마쳐 남성 유권자들의 10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도 여성들의 선거 참여를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인권 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인종 간 증오심과 분란을 부추긴 혐의로 수감 중인 인권 변호사 푸즈창에 대한 재판이 오늘 베이징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은 베이징 주재 외교관들과 해외 언론, 시위대 등의 참관이 경찰에 의해 봉쇄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의 외교관 11명이 법원에 도착했지만 참관이 허용되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홍래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법당국이 법에 따라 현장에서 질서 유지 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체제 예술가인 아이웨이웨이 등 중국 내 인권 활동가들을 대변해온 푸 변호사는 지난해 5월 태난먼 민주화 시위를 기념하기 위한 모임에 참석했다가 체포됐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파라치라르 지역의 한 의류시장에서 어제 폭탄이 터져 적어도 23명이 숨지고 55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아프가니스탄의 접경 지역에 있는 쿠람족 반자치구역의 중심지입니다. 순위파 극단주의 단체인 라시카르 애장비는 시아파 교도들이 대부분인 이 지역에서 자신들이 폭탄을 터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 대변인은 파키스탄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이란 정권과 시리아의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에 동조하는 시아파 측근들을 응징하기 위해 공격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이은경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 알아봅니다. 한국 정부는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결렬됐지만 북한의 후속회담에 나올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8.25 합의에 정신을 살려서 그 이행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내년에도 핵실험 시도와 다양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매체들이 모란봉학단의 중국 공연에 관한 기사, 사진 등을 홈페이지에서 일제히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모란봉학단의 중국 공연 취소에 관한 전문가의 분석도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에서 눈이 오다가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의 차관급 당국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이 후속회담 제안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확인되면서 회담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개성공단에서 열린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결렬됐지만 북한이 8.25 합의의 정신을 살려 후속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한과 열린 자세로 대화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8.25 합의에 정신을 살려서 그 이행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후속회담에 호응해 올 것을 기대를 합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당국회담이 결렬되기 직전인 지난 12일 저녁 5차 수석대표 접촉 당시 14일에 추가 회담을 갖자고 제안했지만 북한 측은 한국 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대변인은 회담이 결렬된 배경에 대해 북한 측이 시종일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선결 조건으로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는 적십자 회담과 금강산 관광 실무 회담을 동시에 열자는 제안도 했지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안을 별개로 보고 있는 한국 정부로선 두 사안을 동시 추진하고 동시 이행하자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제안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 실무 회담이 열리면 관광객들의 신변안전 보장과 재발 방지 문제, 그리고 현대아산 사업자의 재산권 회복 문제 등 북한 측이 협조할 부분이 있고 이를 협조하면 잘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2008년 한국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중단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거듭 지적한 겁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먼저 합의하자는 경직된 입장을 고수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둘러싼 남북한의 입장차가 명확하게 드러남으로써 추가 회담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북한이 다시 회담에 나서려면 회담의 격을 한층 높여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차장이 직접 나서는 그런 고위급 접촉을 제안한다면은 그런 회담에는 북한이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당분간 당국 회담 재개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으로 나오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비록 당국 간 회담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북한 또한 그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특히나 내년 5월 초 제7차 당대회까지 국내 정치 안정과 남북관계,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통한 긴장 고조 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올해 안에 북한의 당국회담을 추가 제안할지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당국회담 재개를 서두르지 않을 뜻임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내년에도 핵실험 시도와 다양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군은 또 김정은 정권의 불안한 리더십과 도발 의지에 대응하기 위해 대테러 사이버 전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14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북한 정세를 평가하며 북한이 내년에도 핵실험은 물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포함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함경남도 심포 인근 동해상에서 SLBM을 시험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직접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또 모란봉 악단의 갑작스런 베이징 공연 취소로 북중 관계가 다시 소원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의 전략적, 전술적 도발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한민구 국방장관은 특히 김 제1위원장의 불안한 리더십을 언급하며 견고한 대북 방위태세 확립을 주문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공포 정치와 예측 불가성, 군사적 도발 의지를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 장관은 이어 지난 8.25 합의 이후 남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최근 차관급 당국회담도 개최했지만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은 다만 올해는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남북 군사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면서 지난 8월 북한의 지뢰 포격 도발 당시 한국군이 원칙에 입각해 단호히 대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적의 DMZ 지뢰 포격 도발 시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일관된 원칙이 적의 도발을 이기는 확실한 길인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도임을 우리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테러와 사이버전 등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비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아울러 내년 미한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순환배치 전력의 전개 여건을 보장하고 미한협의체를 통한 정책 공조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한국군당국은 1년에 두 차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안보 상황 인식과 업무 평가, 계획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엔 주요 지휘관과 국방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주요 매체들이 모란봉 악단의 중국 공연에 관한 홍보와 기사, 사진 등을 홈페이지에서 일제히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북한의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과 우리 민족끼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첫 화면에 비교적 크게 걸려있던 모란봉 악단의 중국 공연 홍보 기사가 사라졌습니다. 또 관영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의 화면에서도 중국 베이징 도착 기사와 사진 등도 모두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란봉 악단은 공훈 국가합창단과 함께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베이징 국가대극원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공연 직전 갑자기 일정을 취소하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북한의 주요 매체들은 모란봉 악단의 중국 공연 취소와 관련해 오늘까지도 아무런 보도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모란봉 악단이 첫 해외 공연인 베이징 공연을 갑자기 취소하고 귀국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계 개선 분위기를 보이던 북중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운대학교 신상진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12일 모란봉 악단이 베이징 공연을 불과 3시간 앞두고 공연을 전격 취소하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지난 이 12월 9일 이 모란봉 악단이 평양을 출발해서 그 다음 날인 10일 날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이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 있는 국가 이 대극장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었었죠. 그런데 이 공연이 예정된 12일 날 오후에 갑작스럽게 이 공연을 취소하고 귀국해버린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 모란봉 악단은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이 악단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악단이 이 베이징에서 최초로 해외 공연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번 공연은 이 중국의 공산당 이 중앙 대외 연락부하고 북한의 노동당 간의 이 지도부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이 성사된 그런 이제 공연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것이 중단돼 버렸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 중국과 북한 두 나라는 김정은 이 그 이 집권 이후에 악화되어 온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목적으로 행사를 이제 이 개최를 하고자 했는데 예기치 않게 취소돼 버렸단 말이에요.
네.
국민에서 이번 이 사건은 이 북중 관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도대체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네, 이 요번 이 그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이제 몇 가지 그 추측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모란보 낙단이 이 베이징에 도착하던 날 이 김정은이 이 평양에서 이제 북한도 이 그 이 원자탄뿐만 아니라 북한이 수소탄을 보유했다.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북한의 그 핵무기 보유를 원하지 않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인들을 이 베이징에 보내놓고 김정은이 이 수소폭탄까지 이 그 가지겠다 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것은 중국으로서는 용납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네. 김정은의 수소폭탄 발언이 중국 지도부로 하여금 이 공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중국 측에서는 당초에 정치국원이랄지 정치국 상무위원까지 공연을 이 관람할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었는데 김정은의 수소폭탄 이 그 발언으로 인해서 이 관람의 격을 이 부부장급으로 낮췄다. 뭐 이런 그 이 추측이 나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중국 내 이 그 상업 언론 보도들이 그 이번 이 모란보 낙단의 이 지휘자인 단장인 이제 현송월이 김정은의 이 첫 번째 애인이다 하면서 이제 이 모란보 낙단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 오락적인 그런 보도를 함으로써 김정은을 상당히 기분 나쁘게 했다. 뭐 이제 이런 점도 역시 북한으로 하여금 이 모란봉 악단 이 공연을 취소하도록 만들고 또 공연을 하기도 전에 그 귀국을 하도록 만든 그런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 아직까지는 이 북한이나 중국 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 때문에 이번 공연이 취소됐다 이걸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단지 이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공연이 갖는 그 의미, 그 중요성, 그건 어느 정도였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시켰었나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모란봉 악단이라는 것은 이 김정은이가 직접 만든 공연단이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 그 모란봉 악단이 해외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제 요번이 첫 번째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김정은이 이 그 지시하에 모란봉 악단이 이 베이징에 방문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 측이 이 중국의 모란봉 악단을 공연하기 위해서 보낸 것은 그 김정은 출범 이후에 악화된 이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보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 모란봉 악단의 이 중국 방문이 향후에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 복원을 가늠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이제 이 문화적인 행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취소됐다는 것은 이 북한과 중국 관계 미래가 상당히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쉽게 복원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징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의 입장이 지금 어떤 것일까요?
네, 이 중국으로서는 이제 이 최근에 이 그 동북아시아 또 이 동아시아의 국제 환경이 중국과 미국 간의 이제 이 지역에서 패권을 둘러싼 이런 이제 이 경쟁 관계가 심화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국면에서는 중국으로서는 이 북한을 전략적으로 중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김정은 집권 이후에 5년여 기간 동안 이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한 상황에 있는데, 이런 상황은 이 중국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이 문화 행사를 통해서 중국이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제 목적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행사가 개최되기도 전에 북한이 이제 공연단을 철수시켜 버렸다, 이런 것은 이 중국이 당초에 기대했던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 복원뿐만 아니라 중국이 국제사회에 보여주고자 했던 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또 이 북한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양국의 당 지도부 간의 합의에 의해서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북한이 약속을 어겨가지고 그 공용단을 철수시켰다는 것은 중국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을 이제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이 그 상대로 국가로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으로서는 이제 북한을 과거에도 그랬지만 믿기 어려운 그런 이제 이 정권이다, 이런 것들을 재확인시켜준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에도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그 방중 가능성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이 전략 구상은 이번 이 그 모란봉의 악단의 이 베이징 공연을 통해서 북한이 노리고자 했던 노림수는 뭐로 생각되냐면요, 모란봉 악단의 중국 공연 이후에 북한은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성사시키고자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아마도 중국 측에서 북한에게 북한이 핵 문제를 계속해서 가지고 핵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는 김정은의 중국 방문이 어렵다, 모란봉 방문에도 불구하고요.
네.
그런 의사를 이 중국이 이 북한 측에게 전달했을 수 있고, 만약에 그랬다면 이번 이 모란봉 이 악단의 공연도 취소되고, 그런 이 것은 중국과 북한 간의 불신을, 중국과 북한의 지도자 간의 불신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나아가서 단기간 내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어렵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란봉악단의 갑작스런 베이징 공연 취소 배경과 북중관계 전망에 대해서 신상진 광운대 교수로부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북한 내 휴대전화 사업자인 이집트 통신업체 오라스콤의 회장이 북한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오라스콤의 북한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집트 통신회사인 오라스콤의 나기브 사위리스 회장이 북한에서 계속 사업을 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위리스 회장은 11일 미국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인 300만 명에게 전화를 제공했다며 북한에 머물길 매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위리스 회장은 또 오라스콤이 고려링크를 여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수익금을 북한 원화에서 외화로 환전하지 못하고 해외 송금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위리스 회장은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북한 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위리스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고려링크의 북한 국유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오라스콤은 지난달 15일 발표한 언론 보도문에서 고려링크를 계열사에서 분리해 협력업체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려링크를 북한 최신성산하 조선 최신회사에 원활히 합병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려링크가 오라스콤의 계열사로 있으면 합병에 필요한 이집트 회계 기준과 국제 회계 기준에 부합하기 힘들기 때문에 협력사로 전환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번 합병은 북한에 묶여있는 5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수익금을 이집트로 가져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들은 지난 여름 VOA에 오라스콤이 합병을 통해서 북한 측에 지분을 팔고 북한 사업을 접을 계획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경제난으로 외자 유치에 진력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오라스콤의 현금 반출을 허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오라스콤이 북한에서 손해만 보고 나간 외국 회사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라스콤이 고려링크를 계열사에서 협력업체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뒤 오라스콤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고려링크의 국유화가 이뤄지면 손실과 회사 신뢰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오라스콤은 현재 고려링크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라스콤의 북한 내 투자는 지난해 말 현재 8천만 달러로 휴대전화 기지국 건설과 전화 케이블, 장비 구입 등에 주로 쓰였습니다. 오라스콤은 이집트와 북한 외에도 레바논, 파키스탄,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2인자였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처형된 지 2년이 됐습니다. 장성택 처형은 김정은 유일 지배체제를 강화시키는 한편 공포정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 2년을 최원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년 전인 2013년 12월 13일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평양발 뉴스에 크게 놀랐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신의 고모 부의자 후견인이었던 장성택을 처형했다는 공식 발표였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천하의 만고 역적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되었다.
북한은 장성택과 관련된 사건을 반당 반영명 종파사건으로 규정하고 곧바로 장성택 계열 인사들에 대한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장성택을 보좌하던 리용화 노동당 행정부 제1부부장과 장숙일, 박춘홍 그리고 양청송 부부장이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또 내각에서는 채취 공업상이었던 강민철이 리약철로 교체됐으며 한호연 금속공업상과 림남수 석탄공업상이 물러났습니다. 이 밖에 장성택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박광철 스웨덴 대사 부부와 장성택의 조카인 장용철 말레이시아 대사, 장성택의 누나인 장계승과 그의 남편인 전영진 쿠바 대사가 평양으로 소환됐습니다. 북한의 과거 사례를 볼 때 장성택 숙청 여파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1967년 8년에 그 갑산파 숙청할 때 숙청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지방당의 간부의 3분지 2가 빈 자리였어요. 과거에가 그랬는데 이번에 장성택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심어놨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이 숙청 작업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장성택 숙청에 앞장선 노동당 조직 지도부와 국가안전보위부 등은 김정은 정권의 친위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황병선은 지난해 조직 지도부 부부장에서 제1부부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한 달 만인 4월에는 상장에서 대장으로 그리고 차수로 고속 승진했습니다. 이어 5월에는 군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이 되면서 당정치국 상무위원 자리에 올랐습니다. 황병서뿐만 아니라 장성택 숙청에 앞장섰던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도 권력의 한 축으로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의 말입니다.
계통상으로는 김원홍이 장성택 밑에 있었지만 당과 군부 이런 그 최고 지도자들이 이제 결합된 가운데 김정은과 협의하에 장성택을 제거할 때는 누구보다 앞장선 돌격 대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성택을 제거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유일 지배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는 한편 2인자 자리를 넘보는 인사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처형하고 11월에는 최룡의 노동당 비서를 협동농장에 보내 혁명화 교육을 받게 한 것은 이런 차원의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앞서 2012년에는 실세인 리영호 총참모장을 숙청했습니다. 당정군 간부들에 대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른바 공포정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시를 어기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물론 눈밖에 나는 사람도 혁명화를 보내거나 숙청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박사입니다.
김정은 시대에 와서 4년 동안에 처형된 간부만 1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00여 명이 좀 넘습니다. 한 130명 이르는 그 정도까지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김정은의 어떤 공포 통치는 북한 간부들에게 두려움이고 그 간부들을 권력 엘리트를 옥죄이는 그런 이제 통치 방식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성택 처형과 공포 정치가 단기적으로는 권력 장악에 도움이 됐는지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정권의 적지 않은 부담과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고모부를 죽인 잔인한 독재자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는 데다 권력층 내부의 균열과 이른바 면정복배 현상을 강화시켰다는 겁니다. 면정복배란 권력자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딴 마음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강인덕 전 장관입니다.
장성택이가 숙청되는 장면을 그 무슨 정치군 확대회의인가 뭐 열린 데서 보여줬잖아요. 이게 바로 공포거든. 두려움. 그러니까 이 공포가 지금 저 북쪽을 지배하고 있는 만연된 상태란 말이죠. 특히 당의 간부들 조금 높은 자리에 앉았던 엘리트 그룹이 아마 가장 그 공포심을 느낄 거예요. 그냥 그 앞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다음 면정복배하지요.
실제로 북한의 고위 간부들은 숙청과 처형에 대한 불안감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조언을 기피하고 생존을 위해 책임 회피는 물론 허위 보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해외에 파견된 일부 간부들은 망명까지 감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지역에 주재하던 조선대성은행 간부와 해외에 있던 노동당 39 간부들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전력협력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러시아는 곧 라선시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11일 전력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평양 인민문화공전에서 열린 조인식에 허택 전력공업성 부상, 안톤 이뉴친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이뉴친 차관이 이끄는 대표단은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이틀 일정으로 10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앞서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두 나라는 전력 기술 교류, 전력 에너지 공급, 관련 기반 시설 건설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두 나라 간 전력 분야 협력 사업에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 전력을 함경북도 라선시에 공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에 따르면 라오 동부에너지 시스템은 이미 라선시 인민위원회와 사전 타당성 조사를 끝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라오 동부 에너지 시스템의 세르게이 톨스토그조프 사장은 올해가 가기 전에 라선에 15에서 4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할 것이라고 지난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밝혔습니다. 톨스토그조프 사장은 전력 공급 사업을 위한 예비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가장 적합한 전력 공급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송전망과 선로 전압의 종류에 따라 사업 비용이 달라질 것이라며 110에서 220kV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톨스토그조프 사장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북한에 대한 전력 공급을 400메가와트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도 북한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라오 동부 에너지 시스템은 북러 접경지역 양쪽에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2016년이나 2017년에 공사가 공식 착공해서 2년간 진행됩니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두 곳, 라선의 두 곳에 풍력발전단지가 세워지고 총 40메가와트의 전기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는 5,500만 달러에서 6,200만 달러 정도가 투자될 것이라고 러시아 풍력협회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측은 발전소 건설 예정지에 풍력 측정기를 설치하고 기상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풍력 발전이란 바람 에너지를 풍력 터빈 등의 장치를 이용해서 기계 에너지로 바꾸고 이 에너지를 이용해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서울의 한 민간업체가 탈북민 재능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재능과 열정이 있어도 방법을 몰라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탈북민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런 일 분명히 가서 하겠다. 아유.
야, 거저 그 동지동지 좀 하지 마라. 아, 나 창피해 죽었다야.
야, 여기가
연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재능 있는 탈북민들이 많은데요. 탈북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간, 제1회 탈북민 재능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탈북민 재능 경연대회는 재능과 열정이 있어도 그 재능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그간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탈북민들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150여 명이 참가한 예선부터 준결승을 거쳐 7개 팀을 뽑아 결승을 치렀습니다. 이 대회는 강연과 예술을 통한 남과 북의 문화적 통합을 목표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 유니아스 코리아가 주최했는데요. 유니아스 코리아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김나영 원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기획사가 이제 세워지면서 여기에 같이 손잡고 일해야 될 사람들 있어야 되잖아요. 강사나 연예인이나 있어야 되니까 그걸 발굴해내려고 우리나라 지금 탈북민들이 강사 한 140명이 돼요. 거기서 다 가지고 못 가니까 발굴을 해내려고 경진대회를 시작했어요. 예선했고 준결승했고 오늘이 결승이.
야, 야, 도착 같은 조용히 좀 하라. 아니 왜 초승대 북한지네?
어머머머머. 아니 진짜 재밌을까? 아이, 북한 사람이 북한 지내지 않으면 나만 지내란다. 아이 그리고 남남북녀란 말 모르니까 남성은 남자.
탈북민 출신 배우인 김진호, 김현민 씨의 상경은 탈북민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의 첫 모습을 재치 있는 입담과 연기로 표현한 연극입니다.
통일됐을 때를 이제 가상하고 이제 두 남녀가 이제 북한 그 맨 끝에서 함경북도에서 지금 이 서울까지 오면서 경진대회를 하기 위해서 오면서 이제 겪는 뭐 에피소드 같은 것들. 예. 그런 걸 가지고 재미나게 이렇게 푼 꽁투입니다. 글쎄요, 저도 이번에 처음 이렇게 탈북민들 하는 경시대회가 있다고 해가지고요. 되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또 많더라고요. 예, 너무 다재다능한 이렇게 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두만강의 눈물을 부른 김정원 씨, 강연 부분에 참가한 정은순 씨, 기타 연주와 노래를 보여준 권설경 씨의 무대에 이어 백미경 씨의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백미경 씨는 우리 아리랑 또 임진강을 들려줬는데요. 우리 아리랑은 8천만 한결애가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새롭게 가사를 붙인 곡입니다. 백미경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리랑을 북한에서부터 불렀던 아리랑인데요. 그걸 그대로 음원은 그대로 그리고 가사는 개사를 해서 글쎄요. 저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막상 보니 정말 만만치 않더군요. 쟁쟁하고 정말 친구들이 너무 재능이 뛰어난 친구들이 많아서 살짝 긴장했었습니다. 재능을 펼치는 자리가 많았으면 바람은 뭐도 말할 거 없지만 그런 자리가 많은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그 많은 자리로 인해서 남북에 어떤 이질감을 해소를 하고 우리 탈북민들이 와서 활동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얘기를 뭐 어떻게 보면은 다이렉트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질감도 해소가 되고 멀리만 느껴졌던 북한이 점점 이게 가까워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객석에는 참가자들을 응원하러 온 가족들과 친구들이 많이 자리했습니다.
공연이 와서 축하해주고 뭐 아주 좋은 의미에서 다 어떻게 단합되게 북한 탈북자들 다 열심히 그래서 응원하고 앞으로 이 사회에 나설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왔습니다. 권설경 씨하고 김정은 씨. 우리 북한 사람들도 여기 와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그런 그 자기 자리를 위치와 그런 데를 차지한다는 것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탈북자들이 지금 오늘 같은 일은 그 경진대에서 자기 기술을 발휘한다는 게 너무나도 좋은 일 같고요. 우리 사람들이 이 경선대에서 본선에서 1등을 했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온 거고요.
제가 잘 할 수 있는 문화로서 새롭게 일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유니아스 코리아는 유니피케이션 아트 스피치의 줄임말로 통일을 위한 문화와
제1회 탈북민 재능 경연대회의 우수상은 매사에 행복합니다를 주제로 강연한 전은순 씨가 차지했고요. 최우수상은 멋진 노래와 연주를 펼친 권설경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또 대상은 북한의 계량악기와 양악기로 구성된 어울림이 받았습니다. 대회를 개최한 유니아스 코리아는 앞으로도 탈북민들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인데요. 계속해서 유니아스 코리아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김나영 원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이 경진대를 쭉 흘러오면서 뽑았던 한 20명은 우리하고 계약하고 노래도 하고 강의도 하자 하고 이렇게 계약하는 게 해서 뽑은 거예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 산업화의 상징인 서울역 앞 고가도로가 공원으로 바뀐다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서울역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던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난 1970년에 준공돼서 45년 동안 서울의 만리동, 청파동에서 남대문시장으로 또 명동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차량들을 실어날랐던 고가도로인데요. 어제부터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폐쇄된 뒤 첫 평일인 오늘 아침 출근길이 평소 고가도로를 이용했던 차량들이 다 지상도로로 몰리면서 일대와 주변 도로까지 아주 심한 교통정체가 났습니다. 오늘은 서울역 고가도로가 그동안 담당해왔던 역할을 새삼 느끼게 된 첫날이었습니다.
도로에서 공원으로 기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인데 공원으로 바뀌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고가도로가 하루 수백만 대의 차량이 이동하기에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전성 평가를 받았는데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도로로서는 수명을 다하는 건데요.
네.
이 고가도로를 철거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많았지만 서울시는 뉴욕의 명소가 된 하이라인 파크처럼 고가도로를 공원화해서 서울의 새로운 명소를 만들겠다 이런 7017 프로젝트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찬성과 반대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 7017 프로젝트가 무엇인가요? 숫자에 담긴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70은 서울역 고가도로가 준공된 해를 말합니다. 1970년이고요. 17은 고가도로가 시민공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해 2017년을 말합니다. 또 1970년에는 차량길에서 2017년에는 17개의 가람길로 재탄생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서울역 고가가 1150m 길인데 이 고가공원 사이에 17개의 지상과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서울대 고가도로의 높이가 지상에서 17m 높이에 있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는데요.
네.
서울시는 이 서울역 고가뿐 아니라 서울역 일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명 도시재생사업을 이뤄내서 서울의 새로운 명소를 만들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도심공원이고요. 명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자동차 도로로서의 수명은 다했지만 한국 산업화의 상징인 이 고가도로를 그대로 살려서 시민들이 걸어다니고 또 서울역 주위의 경관도 감상하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중공원을 만들겠다는 취지. 어떻게 잘 들어보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시 생활에 어떤 한결 여유를 갖게 되는 그런 기분인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반대하는 이유도 좀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안전의 위협입니다. 서울역을 중심으로 이 반대편 지역에서도 자동차를 타면 금방 찾아갈 수 있는 남대문 시장 등 인근 상가 상인들. 고가도로가 없어지면 곧바로 손님이 줄어들어서 수입에 타격을 입게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안전을 위해서 도로에서 공원으로 바꾸겠다는 서울시의 사업. 그렇게 안전한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새로운 구조물, 흙, 나무, 뭐 시설물들, 또 걸어다니고 머무는 사람들까지 더해지면 이 무게를 이 고가 공원이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새로운 걱정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2017년 서울역 고가도로를 공원화하겠다는 서울시의 새 사업 예산은 3,200만 달러입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시가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음악창의도시로 선정됐다는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경상남도 통영은 한반도의 남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육지와 바로 연결이 돼 있고요. 거제도와도 가까운 도시입니다. 북한과의 인연을 찾자면 뭐 세계적인 작곡가 윤희상 선생의 고향이 통영이고요. 윤희상 기념관이 통영에 있습니다. 또 해마다 국제 음악회가 열리고 있는 곳입니다.
이 통영을 국제적인 음악 창의 도시로 선정한 유네스코의 창의 도시 네트워크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계 각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적에 기초한 어떤 문화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단체입니다. 도시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또 문화적으로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유네스코의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인데요. 문화, 공예, 민속예술, 음악, 미디어아트, 디자인, 음식, 영화 이렇게 7개 분야로 나눠서 선정 도시를 찾는 겁니다. 통영시는 지난 7월에 이 세계 음악 창의 도시 심사를 위한 신청서를 냈고요. 통영 일대에 아주 특징적인 그 음악 전통과 현대적인 예술 부분, 그러니까 승전무라든지 통영 오광대라는 게 있습니다. 또 남해안 별신곳을 비롯해서 작곡가 임장 선생, 통영 국제음악당 등 이런 음악적 특성과 자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음악 분야 활동을 유네스코에 소개했습니다.
이 전통과 현대 음악이 공존하는 통영이 세계적인 음악 도시로 발돋움을 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통영시는 이 음악 관련 행사를 열 때 유네스코의 이름과 로고를 또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의 다른 음악 창의 도시 간의 문화 교류, 뭐 발전 경험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활동도 할 수 있게 되고요. 음악 관련 축제와 활동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이 음악 관광 도시의 특성을 더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에는 통영 외에도 디자인 도시 서울, 공예와 민속 예술 도시 인천, 음식 도시가 있습니다. 전주, 미디어 아트, 광주, 영화 도시 부산 등 유네스코 창의 도시를 6개 보유하게 됐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 교수가 전 세계에 있는 일본군 위안소를 알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기로 했다고요?
뉴욕타임즈 광고에 한국의 비빔밥과 위안부, 뭐 독도 문제 등을 광고를 게재했던 이 한국 홍보 전문가 성신여자대학교의 서경덕 교수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난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서 일본군 위안부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손안의 컴퓨터죠.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앱에는 자신이 직접 세계를 다니면서 찍은 일본과 중국 등을 방문해서 찍은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자료 이런 것들을 실켰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 내 손 안에 컴퓨터로 찾아볼 수 있다면 관심을 갖는 것도 조금 더 편리해질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 그 위안부 앱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라든지 LG,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체계 스마트 기기와 함께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애플사의 스마트 기기에서도 검색 가능한 이 두 가지 형태로 만든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라든지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도 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의 곳곳에 일본군 위안소가 어디 있었다 이런 자료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 위안소의 형태가 남아있는 곳이 드물다는 것에 착안을 했답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일본군 위안소를 컴퓨터 속의 가상 공간인 앱에서라도 보존하고 싶다는 것이 이 서경석 교수의 이야기인데요. 그 첫 움직임으로 지난 2월에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한 일본군 위안소를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했고요. 지난주에는 중국 상하이에 있는 그 데일살롱이라는 곳을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A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이 주말 파리에서 새 기후변화 협정이 채택된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파리에서는 이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새 기후변화 협정이 채택됐는데요. 새 협정은 195개국 당사국 모두가 처음으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12일에 이제 이 새 기후협정 채택 소식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번 총회 의장인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이 이 합의를 선언을 하면서 회의장을 가득 메운 2천여 명의 각국 대표들이 큰 박수를 보내고 서로 껴안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는 대표들도 있었습니다.
네, 워낙 이 지구의 온난화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 협정의 필요성을 절감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대단히 어렵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새우 기후협정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번 기후협정은 지난 1997년 교토 의정서 이후에 18년 만에 각국이 합의한 새 기후변화 대응 체제인데요.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교토 의정서에서는 선진국들만 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다면 이번 파리 협정은 당사국 195개국 모두가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새 기후변화의 목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섭씨 2도 밑으로 제한한다는 건데요. 협정문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2도씨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지구온도 상승을 제한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또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처 사업에 매년 1000억 달러 정도를 지원하기로 한 내용도 들어있고요. 또 5년에 한 번씩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합의를 이루기 위한 진통이 있었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기후변화 협정들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죠?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파리에서 새 기후변화 협정이 정식 채택된 후에 각국이 환영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요. 새 기후협정이 지구를 구하기 위한 최상의 기회라면서 전 세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고요. 또 유럽 국가 정상들도 환영하고 있는데요.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면서 모든 국가가 각자 역할을 하기로 약속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들도요. 이번 협정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중요한 합의라면서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점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심각한 것이면서도 각국의 그 입장 차이가 있어서요. 서로 그 뜻이 잘 맞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 그만큼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1, 2위 국가인 중국과 미국이 새 기후협정 채택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세계 각국이 지난 2009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 협약 총회에서는 이 합의에 실패했던 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6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더욱더 많이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제사회의 합의를 도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를 했었죠. 그리고 중국이 공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하기도 했고요. 이후에도 이 두 정상이 회담을 가질 때마다 기후 변화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또 기후협약 채택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었습니다. 또 이번에 이 총회 개최국인 프랑스도요. 당사국들의 여러 의견들을 조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인데요. 사실 이번 총회는 마지막에 이제 협정문을 마련하는데 진통을 겪으면서 일정이 하루 더 연장되기도 했지만 이 프랑스가 개최국인 프랑스의 노력이 이제 이 마지막 역사적인 이 협정을 채택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하지만 이 새 기후협정마저도 여전히 지구온난화를 막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히는 것은 구속력인데요. 이번 협정을 보면 각국이 감축 목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이 목표 자체는 자발적으로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이행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성공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역사적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요. 또 이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외에 저개발 국가들은 이 지구 온난화에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다른 미리 산업화된 국가들에 의해서 이 피해 보상을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아예 빠진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는 기후협정 채택 발표 후에도요. 내용에 항의하는 환경단체 등이 시위가 열리기도 했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협정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역사적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네, 사실 이번에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만으로는 새 기후협정의 장기적인 목표인 섭씨 2도 상승을 막기가 어려운데요. 따라서 각국이 5년마다 상향된 감축 목표를 제출하기로 했고요. 또 앞서 이제 구속력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이를 검증하는 이행 점검 시스템을 앞으로 갖춰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가난한 나라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 또 꾸준히 감축 목표치를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점검 시스템이 있어야만 앞으로 협정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ABC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ABC 아메리카는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영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L, 라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